지식을 갈망하는 당신,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잔류는요, 그 2026년 6월 24일자로 발행된 아주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맨해튼 현재 상황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인데요.
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맨해튼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죠.
네네. 현재 맨해튼이 어떤 극심한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이터랑 시나리오가 정말 꽉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와, 진짜 겉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는 이 거대한 도시가 도덕해 왜 스스로의 무게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짓눌리고 있는지 그 기묘한 역설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을 하나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프라이빗 클럽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막 화려한 조명에 입구에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곳이요. 보통 이런 클럽은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몰리고 부가 집중된다는 건 뭐 전통적인 도시 성장 지표에서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증거로 통용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룰 보고서의 핵심은요, 그 프라이빗 클럽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아주 기괴한 현실에 있습니다.
맞아요. 클럽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아티스트나 음료를 나르는 직원,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안에서는 물 한 잔조차 사 마실 수 없을 만큼 물가가 비싸진 상황인 거죠.
와, 그러니까 그러고 클럽을 보러 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사람들이?
네,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클럽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맨해튼의 가장 큰 위협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도시 기능의 붕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부유층과 관광객만 남고 중상층과 노동자가 빠져나가는 그 사회적 구성의 편향, 즉 기용화에 있다는 게 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디트로이트처럼 막 산업이 쇠퇴해서 건물이 버려지는 위기가 아니라 너무 강력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위기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싼 섬에 지금 누가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요? 제가 보고서의 인구 통계 파트를 읽다가 그 숫자들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수치들이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네, 현재 맨해튼 인구가 약 166만 명입니다. 이걸 면적으로 나누면 평방 마일당 73,293명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엄청난 밀도네요.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웬만한 중소도시의 전체 인구를 겨우 몇 블록 안에 빽빽하게 쑤셔 넣어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밀도입니다. 게다가 학사 이상 학력자가 64.3%고요.
거기다 중위 가구 소득은 $106,403에 달하죠. 1인당 소득도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 평균 수치만 딱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에 부유한 엘리트들의 섬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단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숨기고 있는 진짜 현실은요, 월 임대료와 빈곤율의 교차점을 봐야 보입니다. 2020년 봄 기준으로 맨해튼의 평균 월 임대료가 $5,000를 넘나듭니다.
와, $5,000요? 매달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그저 숨쉬고 잠자는 공간에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중위소득인 10만 달러를 버는 전문직조차도 세금 떼고 나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억만장자의 펜트하우스가 질비한 이 섬에 빈곤율이 무려 15.6%에 달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월세가 5천 달러인데 어떻게 빈곤층이 15.6%나 섞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거리에 방치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맨해튼의 공간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업화요? 어떻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 외국 출생자가 27.9%를 차지하는데요. 이 이민자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은 단순히 밀려난 주변인이 아닙니다.
아, 도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다운타운이 자본을 돌리고 미드타운이 글로벌 오피스와 관광객을 소화한다면,
네네,
업타운의 워싱턴 하이츠나 할렘 같은 역사적인 노동계급 커뮤니티가 이 거대한 기계를 닦고 조이는 필수 인력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지 않으면 식당, 병원, 호텔, 럭셔리 콘도의 로비는 그 즉시 마비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엘리트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가 한 섬 안에서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며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필연적인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부와 빈곤이 막 톱니바퀴처럼 함께 생산되고 있는 걸까요?
구조적인 원인을 좀 봐야죠.
네, 저는 이걸 단순히 부자들이 땅을 다 사들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밀려나는 단순한 구조로 생각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자본, 지형적 한계, 그리고 서비스 경제의 본질이라는 물리적, 경제적 힘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 돈은 들어오는데 땅은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전 세계의 돈이 맨해튼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맨해튼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라 땅을 넓힐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조닝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제 규제도 아주 촘촘해서 맘대로 건물을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2023년 기준 맨해튼의 순임대 공실률이 2.33%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순임대 공실률 2.33%라는 건 그 내가 아파트를 구하려고 100개 문을 두드리면 98개는 이미 굳게 닫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고 협상력 자체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소리죠.
게다가 저렴한 주택의 공실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집은 없는데 맨해튼의 거대한 상업 인프라를 돌리려면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살인적인 임대료 상승을 만들고 결국 도시를 작동시키는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외곽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아, 정말 숨막히는 구조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약간 교과서적인 경제학 논리로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트라이베카나 허드슨야드 같은 곳에 올라가는 그 번쩍이는 초고가 럭셔리 콘도들 있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죠.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서 그 비싼 집들을 사주면 시 입장에서는 결국 막대한 재산세를 걷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대중교통이나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되는 일명 낙수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낙수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타당한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델에서는 그렇게 작동해야 맞죠. 그것이 바로 큰 그림과 연결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 맨해튼은 좀 다른가요?
네, 맨해튼처럼 공간이 극도로 제한된 마이크로 생태계에서는 이 낙수효과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된다고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런 초고가 럭셔리 콘도의 공급은 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보다 단기적인 국지적 인플레이션을 훨씬 강력하게 유발합니다.
특정 블럭에 럭셔리 콘도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의 기대 심리가 폭발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네에 자본이 들어와서 치안이 좋아지고 거리가 깨끗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십 년간 저렴한 샌드위치를 팔던 델리나 세탁소, 영세한 아티스트들의 작업실이
순식간에 3배, 4배 뛴 임대료 청구서를 받게 되겠네요.
맞아요. 결국 기존 생태계가 파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는 거죠. 로어 이스트 사이드나 할렘 같은 역사적 동네들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가 집중될수록 세수는 늘어나지만 그 부가 만들어내는 주변 생활비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끝없이 증폭되는 아주 무서운 딜레마네요.
네, 공급을 안 하면 공실률이 0이란 문제고 부유층을 위해 공급을 늘리면 주변 물가를 끌어올려 기존 주민들을 내쫓게 되니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함정입니다. 와, 주거시장의 압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주거 문제는 확인했으니 이제 맨해튼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거대한 축, 바로 일터, 즉 오피스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맞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오피스의 시대는 끝났다, 재택근무가 맨해튼을 유령도시로 만들 거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오피스의 죽음이라는 서사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죠.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되면서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여나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반전이 있죠.
네. 2024년 중반에 18%까지 치솟았던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 오피스 공실률이 2025년 말에는 오히려 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기업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이유를 파악하면 시장의 양극화가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이나 테크, 최고급 법률 회사들은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핵심 인재들을 다시 출근시켜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해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완벽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최고급 어메니티를 갖춘 이른바 트로피 오피스로 몰려들고 있죠. 이런 최상위 등급 건물들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임대료가 더 올랐고 빈자리가 없습니다.
와, 결국 직원들을 유혹하기 위한 강력한 미끼로 최고급 공간을 쓴다는 거네요. 그럼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노후 건물들이겠군요.
네, 1970년대나 80년대에 지어진 어중간한 1성급에서 4성급 오피스 건물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맨해튼에는 7,50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이런 하위급 오피스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7,500만 제곱피트요? 진짜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임대료를 깎아줘도 안 들어가나요?
천장이 낮고 환기 시스템이 낡았고 자연 채광이 부족하니까 건물주가 아무리 임대료를 대폭 깎아줘도 기업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악성 재고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최근 뉴스나 정치인들 입에서 그렇게 오피스 주거 전환, 그러니까 사무실을 아파트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마법의 주문처럼 나오는 거군요.
네, 빈 공간을 필요한 공간으로 바꾼다는 건 매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니까요.
텅 빈 사무실도 해결하고 주택 부족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전환 프로젝트가 44건이나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건축과 재정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이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와 아파트는 태생부터 DNA가 완전히 다른 건축물이거든요.
저도 전환 사례 건축 도면들을 좀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주말에 인부들 불러서 사무실 파티션 싹 치우고 침대랑 싱크대 몇 개 가져다 놓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오피스 건물은 보통 건물의 층별 면적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밖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건물 한가운데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주거용 건물은 규제상 모든 침실에 창문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건물 한가운데를 아예 수직으로 뻥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건물 뼈대를 건드리는 엄청난 대수술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심각하고요.
맞아요. 한 층에 수백 명이 일하면서 화장실 두세 개를 같이 쓰던 배관 구조를 각 세대별로 수십 개의 화장실과 주방이 들어가게끔 다 뜯어 고쳐야 하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이런 물리적인 수술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맨해튼의 높은 금리와 치솟은 건설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 천문학적인 전환 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겠네요.
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오피스 전환은 하위 오피스 과잉을 약간 덜어주는 국지적 처방일 뿐입니다.
16만 명의 주거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구도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냉정한 진단이군요. 자, 그럼 건물 안의 상황은 이렇다 치고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그 건물들 사이를 채우는 거리의 생태계로 가보겠습니다.
거리를 보면 도시의 현실이 아주 시각적으로 드러나죠.
네, 주거 압박과 오피스 양극화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화려함의 극치부터 좀 볼까요? 2025년에 무려 6,500만 명의 관광객이 맨해튼을 찾았고 이들이 8,4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게다가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엄청난 호황이라서 1,4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대요. 거리만 보면 그야말로 매일매일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타임스퀘어의 그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의 뒷면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브로드웨이가 사상 최고치 매출을 자축하던 2026년 6월 23일, 바로 그날 뉴욕의 노숙자 쉼터에는
네.
무려 8만 2,65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중 2만 8천 명 이상이 어린아이들이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북적이는 맨해튼 곳곳의 1층 상점 공실률은 11%에 달합니다.
와, 10개 상점점 1개가 비어있다는 건데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 영향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상업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면서 거리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화려함과 쇠퇴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에 대한 딜레마도 흥미로웠어요. 뉴욕 경찰 공식 통계로는 주요 범죄가 전년 대비 10.6%나 감소했다는데, 정작 시민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건 거시적인 범죄율 통계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체감 사이의 거대한 간극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네.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을 탈때 마주치는 시각적 빈곤, 무작위적인 위협, 소매점 물건을 막 쓸어 담는 절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 시스템이 이런 미세한 일상의 붕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아, 거기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맨해튼의 지하철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이동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맨해튼이라는 거대한 서비스 경제 공장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와, 지하철을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하신 건 맨해튼 경제 구조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시각이네요.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업타운의 이민자 노동자들, 퀸즈나 브루클린에 사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미드타운의 식당과 호텔이라는 조립 라인으로 배달되지 않으면
부유층들이 누리는 럭셔리한 인프라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죠.
논란이 된 혼잡 통행료 정책이 단순히 차 막히니까 돈 내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혼잡 통행료는 표면적으로는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 정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계급과 얽힌 고도의 공간 정치입니다.
공간 정치요? 어떤 의미죠?
핵심은 도로라는 공공 공간을 누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차를 몰고 맨해튼 심장부로 들어올 수 있는 교외의 고소득 통근자들에게 통행료를 걷어서
네.
매일 낡고 고장나는 지하철 시스템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이 정책의 뼈대거든요. 즉, 엘리트들의 자본으로 노동자들의 컨베이어 벨트를 고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부의 재분배 장치인 셈이죠.
아, 결국 거리를 걸어 다니는 시민들, 텅빈 상가, 그리고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까지 모든 게 맨해튼의 극단적인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네,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극한의 인구 밀도, 미쳐버린 주거비, 진화하는 오피스 시장, 그리고 거리의 불안과 컨베이어 벨트의 위기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팽팽한 압박과 모순이 충돌하고 있는 맨해튼. 과연 2030년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보고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즉 낙관, 비관,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낙관 시나리오는 극적인 정책적 승리를 전제로 합니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고 낡은 오피스들이 성공적으로 주거지로 탈바꾸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쾌적해지면서 외곽으로 밀려났던 중산층과 창작계층이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오는 장밋빛 미래죠.
그 반대인 비관 시나리오는요?
비관 시나리오는 주거비 폭등과 치안 불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글로벌 기업들마저 비용과 인재 이탈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저비용 도시로 본사를 옮겨버리는 이른바 시민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암울한 미래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완전 양극단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실 세계는 보통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꼽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도 바로 그 지점이죠.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안타깝게도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립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맨해튼은 비관적 전망처럼 결코 디트로이트식으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글로벌 자본과 굳건한 고급 오피스 수요, 관광객들이 맨해튼 경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강력한 바닥을 지탱해 줄 테니까요.
아하,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자본력은 중산층이 다시 맨해튼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견고한 천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너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변질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형화되는 건가요?
도시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기형적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2030년대 맨해튼은 초고소득 전문 거대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와, 거대한 요새요.
네. 평범한 가족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놀게 하는 풍경이나 젊은 예술가들이 지하 창고에서 새로운 문화를 실험하는 역동성은 완전히 증발해 버릴 겁니다. 살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선택받은 소수만이 살 수 있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이 엄청난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들으시면서
네.
뉴욕 맨해튼의 이런 복잡한 사정이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맨해튼은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 부동산의 고급화,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 문제, 그리고 심화되는 주거 위기가 가장 압축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전 세계 대도시들의 거대한 실험실이거든요.
네. 지금 맨해튼이 겪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서울, 런던, 도쿄 등 수많은 메가시티들이 이미 겪고 있거나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뼈저리게 마주하게 될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당신의 투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이 맨해튼의 사례는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거울이 될 겁니다.
이 복잡한 현상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는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결국 오늘 다룬 방대한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요?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스카이라인에 솟아오른 마철로의 높이나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억만장자들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는 억만장자부터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청년, 가난한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이 도시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지.
아, 살아낼 수 있는지.
네, 그 사회적 포용력과 구조적 유연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클럽 비유요.
만약 맨해튼이 결국 치솟는 비용의 압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과거 이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처음 만들어냈던 가난한 보헤미안 예술가들, 밤낮으로 상점과 식당을 굴리며 도시의 혈액을 순환시키던 노동자들, 그리고 평범한 중산층 가족들을 섬 밖으로 완전히 내쫓아버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엘리트들이 좁아터진 아파트에 $5,000라는 미친 월세를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맨해튼에 살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 그러니까 끈적하고 시끄럽고 다양한 계층이 뒤엉켜 만들어내던 그 역동적인 영혼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면
네.
그때도 맨해튼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세계의 중심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천문학적으로 비싸게만 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텅 빈 럭셔리 리조트로 전락하고 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영혼은 지금 안녕한지, 그리고 어느 시나리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